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네, 북저널리즘 신아람입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우리 김혜림 MC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저는 오늘 네이버 지식인과 관련한 소식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서비스가 개편됐다고 네이버가 밝혔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네이버가 지식인으로 좀 얻으려는 게 뭔지, 또 비슷한 서비스는 뭐가 있는지 등 여러모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지식인 하면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가 런칭하고 초기만 해도 이 지식인이라는 서비스가 네이버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뭐랄까 어디에도 없는 일종의 맞아요. 킬링 컨텐츠 같은 것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올해로 무려 22주년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22주년 맞을만 하죠. 네. 뭐 전지현 씨와 함께했던 지식인이니까요.
아, 그렇죠. 네. 쓰시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뭐 일화 같은 거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없어요. 아, 저는 사실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네네. 지식인을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고 시작했기 때문에 네. 지식인은 재미있게 보는 것이지 실제로 실용적으로 써본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 혜림 MC는 어때요?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식인 어떤 역사를 봤을 때 네. 재미는 있지만 네. 뭔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기는 되게 어려운 그런 곳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제가 옛날에 막 악몽 같은 거 꾼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올렸어요. 이거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제가 그때 뭐 초등학생인데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아, 네?
그래가지고 왜 이런 꿈 꾸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변으로 붕붕드링크 마신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붕붕드링크가 뭐냐면 막 비타민 음료랑 자양강장제, 네? 이온 음료 이런 거 섞어서 그 대학생들이 밤샐 때 마시는 음료예요.
아, 저 지금 잠깐 당황했어요. 네. 이 붕붕드링크가 이름상 뭔가 불법적인 무언가일 것만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당황했으나 네, 네.
잠을 깨는 그런 음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제가 네. 붕붕드링크를 이 지식인에서 처음 알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 좋은 건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 잘 네, 모르겠네요.
그 외에도 근데 이제 막 몸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기침이 나거나 이러면은 네. 괜히 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식인을 많이 찾았던 것 같고 막 밈 같은 것도 많이 나왔죠.
막,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강아지가 막 대나무에 매달려서 희죽거리는 그런 사진 같은 거 예, 많이 떠돌아다녔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그렇죠. 유래는 뭐 다른 곳이었지만 지식인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퍼지곤 맞아요.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지식인 서비스라는 거 뭐 예전에는 뭐 저야 잘 안 썼지만 주변에서 많이들 썼었는데 사실 지금 네이버의 뭐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일단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 자체가 네.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최근 6년간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특히 구글이랑 메타의 앱이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검색 역할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국내 네이버 검색 점유율이 59.3%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구글이 29.5%, 다음이 4.7%로 이제 있고 있는데
네.
이 60%의 검색 점유율이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70%까지 기록을 했었거든요. 이때와 비교하면 점유율이 계속해서 좀 하락 중인 거죠. 네.
그런 네요. 사실 뭐 그리고 2015년, 2018년도 사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이전에를 생각해 보면은
아,
뭐 훨씬 더 많은 경쟁자들, 국내 경쟁자들이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네이버가 단독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2015년에서 18년도 사이에는 뭐 다음하고 네이버가 양강 체제였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70%를 기록했다라는 거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은 사실 네이버가 구글한테 파일을 좀 많이 뺏겼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지만 이 구글도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이제는 사실 예전처럼 그냥 검색 사이트에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통
맞아요.
뭔가 검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맛집이나 아니면 뭐 헬스장
네.
뭐 이런 거 검색할 때는 반드시 인스타를 통해서 검색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전 특히 미용실.
아, 그래요?
사진 검색할 때 인스타가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유용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도 보면은 사실 검색 어떤 클래식한 검색 시장에 좀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 종합적인 검색 점유율은 더 낮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검색이라는 게 예전에는 다 물어봤었잖아요. 뭐
그렇죠.
길도 물어보고 맛집도 물어보고 살 것도 물어보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는 어떤 종합 창구처럼 기능했는데
맞습니다.
저도 막 서산에서 서울 가는 길 이런 거 지식인에 물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답변해 주던가요?
뭐 어떻게 어떻게 가라 하는데 딱히 와닿진 않았어요.
아 와닿진 네. 않았다. 네.
그러나 요즘에는 가기 그쵸.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죠. 네. 사실 국내에서는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맵 많이 쓰시고 네. 해외 나가면 다들 구글 맵 쓰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지도 어플리케이션만 있으면 내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까지 다 알려주니까
그쵸.
너무너무 쓰기 편하고 또 맛집 예약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활용해서 맛집도 찾고 예약까지 하고 네. 쇼핑 앱은 셀 수도 없이 너무너무 잘 돼 있죠.
그쵸. 사실 쇼핑 앱에 달려있는 리뷰 이런 거 많이 참고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만큼 뭔가 검색 서비스나 무언가를 묻고 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사실 예전에는 검색 서비스가 모든 정보의 창구 역할을 했다면은 이제는 좀 분화된 앱들이 그 역할을 나누어서 가져가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식인은 대체 어떠한 역할을 예전에는 했었느냐 하면은 이게 검색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하기가 정말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혜림임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몽을 꾸었다고 치죠. 귀신이 입을 쩍 벌리고 네. 화장실에서 나를 쫓아오는 장면이라고 묻고 싶은데 이거를 검색을 아,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에다가는 아주 길게 나의 상황, 맥락 이런 거를 나의 언어로 써서 물어볼 수 있었던 게 장점이라면 뭐 장점이었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좀 여러 군데 생겼죠?
아, 맞아요. 챗GPT한테.
네.
지금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을 해줄지.
아, 근데 최근에요. 제가 챗GPT 네. 유료 버전 쓰고 있거든요.
네.
얘가 이제는 예전처럼 엉뚱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전에 저희가 작년만 해도 챗GPT가 나에게 뉴진스가
열병이다.
예, 조선시대 네. 유행했던 역병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진짜 기암을 네. 토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는 챗GPT 뉴진스 너무 잘 알고요. 어. 뉴진스의 최근 신곡에 관한 반응을 검색해줘 라고 하면 또 기가 막히게 우와. 검색을 해서 차르륵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정도로 발전했거든요.
진짜 똑똑하네요.
정말 똑똑해졌습니다. 네. 근데 이거 미국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이버 뭐 하고 있습니까?
네이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네이버는
예.
챗GPT에 너무 위기감을 느꼈겠죠.
느꼈겠죠.
예, 그 뭐 뉴진스가 역병이라고 했을 때도 네. 와, 이 정도라고 했을 거예요.
아,
진짜.
예, 우리는 역병이라고 예. 답변도 못 해주는데 질문을 그쵸. 받을 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내놓은 게 하이퍼클로바 X였는데
네.
이게 뭐 대화 주제에 맞춰서 최적의 답변도 찾아주고
네.
또 기억할 대화나 데이터를 직접 설정해서 나만의 어떤 개인화된 인공지능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네이버 서비스 워낙 생태계가 넓잖아요.
그쵸?
그 생태계랑 연동해서 좀 사용성을 높이는 형태로 이 하이퍼클로바 X를 제작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게 하이퍼클로바 같은 경우에는 학습한 데이터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검색 엔진을 좀 활용할 수 있어서
네.
더 성능이 좋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준비해서 지식인이나 검색 서비스에도 결합할 계획이 있다고 네이버는 밝혔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오픈 AI가 갖고 있는 엔비디아의 그 칩 개수하고 네이버가 들고 있는 그 엔비디아의 칩 개수하고 비교하면은 사실 아직까지 왜 네이버는 챗GPT를 못 만들죠? 라고 얘기할 네. 수가 없다라는
맞아요.
점은 사실 좀 자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좀 힘을 내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어느 정도 힘을 좀 많이 내주고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생성형 AI 시대에 지식인 서비스도 같이 변화를 한다라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변한 거냐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질문에 대한 마감 기능이 원래 있었어요. 이 질문 이제 좀 시한 정해놓고 이제 네. 마감을 해야 됐었는데 네네. 그 마감 기능이 종료가 되고 네. 또 답변에 채택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채택 수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질문자가 질문을 남기면 그 질문이 마감되기 전에 답변자가 답변을 남겨야 했고 또 답변에 만족을 하면 하나의 답변만 채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마감되거나 이미 채택된 답변이 있으면 추가로 답변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댓글로 소통을 해야 하는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마감 없이 답변을 계속 등록할 수도 있고 이미 채택된 답변이 있어도 새로운 답변을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 질문과 추가 답변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조금 더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설명만 들어서는 약간 그거 같은데요. 커뮤니티 게시판처럼 바뀌는 네.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주제별로 분류가 된다 치면 뭐 레딧 같은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 지점을 조금 더 진짜 그런가 싶은 기능이 하나가 또 추가가 됐는데
뭐죠?
우리가 막 지식인에 직접 글을 올리고 답을 쓰기도 하지만 네? 다른 사람의 질문을 검색해서 뭐 답변을 얻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저는 그쪽이 훨씬 더 많았던 네.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 헤이 MC가 얘기했던 그런 악몽처럼 소소하고 자잘한 거를 굳이 내가 손으로
올려야 되나?
예, 올려가지고까지 네. 알고 싶진 않지만 검색했을 때 뭔가 걸려 나오면 그건 또 재밌게 읽는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일반 사용자들도 투표 기능을 통해서 이 질의응답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질문자나 답변자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좀 도움이 된 답변, 그러니까 뭐 붕붕 드링크 이런 거 말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요즘 좀 많이 받으신 것 같다, 아니면 뭐 집 자리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좀 조금이라도 유용한 답변.
아니 잠깐 이상하게 네. 섞여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네.
조금이라도 유용한 답변이 있으면 이래 좀 공감 같은 걸 누를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재미있거나 공감되는 답에는 좀 지지를 보낼 수 있고 이런 표현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지지가 많은 답변일수록 상단에 더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아우 요거 판 어떻게 구성하나 요거가 참 이제 모든 포털들의 고민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모바일 시대에도 이게 정말 유효한 고민이 될지 그리고 이게 더 유효한 전략이 될지 요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레딧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레딧도 댓글에 추천이나 비추천하면서 점수를 정할 수도 있고
그쵸.
또 이 점수에 따라서 노출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별로인 글은 눈에 보이지도 않게 묻혀버리고
아이고.
예, 좋은 글, 재미있는 글이 사람들의 눈에 더 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더 열심히 활동하게 되고 또 레딧에서 이런 업보트라고 하거든요. 그 추천을 받거나 하면 네. 카르마를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재밌더라니까요. 예. 이걸 카르마를 쌓는다라고 표현한 그 최초의 걸 만든 사람들의
그러니까요.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예.
뭔가 이스터 에그처럼 그쵸. 그런 느낌이죠. 그 카르마 포인트를 통해서 이 사람이 레딧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지식인에도 이미 비슷한 게 있죠. 뭐
그렇죠.
내공, 레벨 이런 게 있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열심히 지식인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서비스가 이미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지식인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질문하는 사람도 신기하고 답변해주는 사람도 뿌듯하고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뭔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물건이 그리고 온라인에 접속해서 나의 생각과 그 글을 적는다라는 행동이 전혀 특별할 게 없어지다 보니까 지식이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도입을 했던 제도인데요.
네.
이제 그 시기도 또 지나서 뭔가 새롭게 한 번 더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기존의 지식인이 가져가던 가치는 좀 지키겠다라는
네.
거겠죠?
맞아요. 네이버가 이 지식인 서비스의 핵심 가치는 지키겠다. 그리고 관심사 중심의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10대와 20대 신규 사용자의 수요를 반영해서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네이버 그 지식인의 강춘식 팀장이 이야기한 걸 보면 네이버가 지식인을 대충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좀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렇군요.
네. 네이버 그 강 팀장이 물론 자기 자식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식인은 지금의 네이버를 만든 1등 공신이자 사용자를 연결한다는 철학이 담긴 서비스라면서 앞으로도 사용자의 궁금증을 해결한다는 그 서비스의 본질은 지키면서도 사용자들이 서로 공감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지식 커뮤니티로 성장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군요. 사실 뭐 이게 아무리 위기다 뭐 사용자가 줄었다라고는 해도 20년 넘게 살아남아서 유지되고 있는 서비스라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뭐 다양한 이제 대항마들이 등장한 건 맞는데 사실 출시 이래 등록된 질문수 답변수 모두 우상향했다고 해요.
네.
2021년 지식인 신규 사용자 중에 절반 이상인 56%가 10대와 20대의 젊은 사용자이기도 했고 대부분 뭐 생활이나 교육, IT 또 엔터와 같이 좀 소소한 궁금증들을 해결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 아무리 챗 GPT나 유튜브가 좋다고 해도 그 사람 사이에 오가는 질문과 답변의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좀 지식인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군요. 아니, 사실 가면 갈수록 이 커뮤니티라는 것의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사실 팬데믹이 끝나면서 다시 이 관계의 중심이 오프라인 쪽으로 옮아오는 것 아닌가 싶었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커뮤니티라는 것도 여전히 그 힘을 가져가고 있죠.
네. 그래서 또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좀 이용자의 참여와 소통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식인 업데이트뿐 아니라 뭐 지난해 7월에는 네이버 안에 있는 내가 한 대화 뭐 이런 알림들을 모두 볼 수 있는 채팅 목록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고 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 탭을 분리하면서 조금 더 힘을 들였고요. 또 특히 네이버는 골프나 웹툰처럼 이제 작고 소소한 그 서비스에도 커뮤니티 기능을 넣어서 조금씩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들이 커뮤니티라는 서비스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돈이겠죠?
아유, 그럼요. 커뮤니티가 일단 확장성이 너무 크다. 네. 이게 굉장한 강점인 것 같아요. 그 네이버가 C2C 중고거래 플랫폼인 포시마크를 인수했었잖아요.
네.
그때 뽑은 핵심 키워드가 바로 커뮤니티였습니다. 네이버가 갖고 있는 서비스 중에 소모임 서비스인 밴드 있잖아요.
아, 이거 네. 밴드 이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뭐 이게 신비소생이 되나요?
네, 근데 이 밴드를 포시마크와 결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밴드 소모임에서 이것저것 이제 거래하는 수요가 있을 텐데
네.
그 수요를 포시마크 서비스로 연결해주는 식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의 필요에는 한계가 없으니까 그런 데서 확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커뮤니티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보고 들으면 체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로그인 효과도 있고 그만큼 또 구매 전환 가능성도 함께 커질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좀 알 수 있는 데이터도 쌓이잖아요. 요즘엔 데이터가 진짜 돈인 세상인데.
아, 맞아요.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끌리는지 또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또 오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도 플랫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데이터고 그런데 또 커뮤니티라는 것 자체가 좀 편안한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좀 네. 스스럼 없이 자신을 좀 드러낼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내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깐다는 네.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뭐 더 뭐 쿠팡에 있는 리뷰처럼 이렇게 네. 어떤 비타민C의 효능을 나열한다기보다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더 솔직할 네네. 수밖에 없고
그쵸,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커머스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기업이 주려고 하는 가치 또 감성과 관련한 지점에서도 커뮤니티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한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아 우리끼리라든지 아 네. 우리 어디 어디인들은 막 이런 얘기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또 소속감이 들게 되니까 네. 다들 막 지식인에 얽힌 사연이나 사건이나 기억에 남는 답변 같은 거 조금씩은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작년 그 3월에 네이버 지식인 할아버지라고 불렸던 녹야 조광현 선생이 별세했었어요.
아 이거 기사가 네. 한참 났었죠.
맞아요. 네. 이 조광현 선생이 2004년부터 5만 건 이상 답변을 달았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위트 있고 또 지혜가 담긴 답변으로 인기를 얻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산타 할아버지가 몇 살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 아빠와 동갑이다 이런 답변을 다는 시기죠. 네, 근데 이런 답변을 챗GPT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네.
또 조광현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모르는 질문을 받으면 공부해서 답변한다. 이 나이가 돼도 모르는 건 알고 싶기 때문에 지식은 이렇게 늘려야 한다.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다면 초등학생이어도 은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아 사실 네이버에 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비스로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얼굴을 갖고 있잖아요. 한때는 이 지식인의 초딩 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특정 세대를 좀 이제 뭐랄까 그 아래로 말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사실 이게 세월이 쌓이면서 사람이 쌓이고 사람이 쌓이면은 거기에 생각과 마음도 같이 쌓이는 법이라서 맞아요. 그 안에서 분명히 가치는 꾸준히 자라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나 그 안에서 또 나올 수 있는 파급력은 챗GPT가 대체하지 못하는 경험일 것 같아요. 결국에 챗GPT와의 대화는 나와 인공지능 그 둘 사이의 대화 잖아요. 그런데 지식인은 일종의 공론장으로서의 또 게시판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또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우리한테 좀 새로운 게시판이 주어진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식인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의 정말 장수 서비스죠. 지식인 서비스가 개편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식인 서비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서비스로 남았으면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